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기술적 문제로 8일 오전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했던 뉴욕 증권 거래소가 3시간 40분 만에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날 오후 3시 10분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킹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당국자는 뉴욕 증시 거래 중단이 이날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의 컴퓨터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던 것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뉴욕 증시 문제에 대해 보고받았고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미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 증권 거래소 관계자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시스템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킹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의 컴퓨터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 모든 여객기의 운항이 한때 일시 중단됐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8일 오전 9시경 유나이티드 항공 컴퓨터 자동화 시스템에 이상이 발견돼 곧바로 미국 내 모든 여객기의 이륙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항공사가 시스템 오류를 해결하자 연방항공청은 다시 항공기 운항을 허용했습니다. 이로써 여객기 운항이 중단됐던 시간은 1시간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측은 컴퓨터 이상과 관련해 네트워크 연결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지난달 22일에도 컴퓨터 이상으로 40여 분간 여객기 이륙이 일시 중단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대표들이 8일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란에서는 아바스 아락치 외무부 차관이 서로 만났지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협상 당사국들은 여전히 서방의 제재 해제 시점과 이란 핵시설의 사찰 허용 범위 등을 놓고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AP통신에 양측이 거의 10개 현안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감시한 재연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서방의 일부 당국자들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러시아 중부 도시 우파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 앞서 별도로 만났습니다. 브릭스는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문 머리 글자를 모아 만든 말로 5개 신흥 경제 국가들의 모임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과 회담을 시작하면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경제와 국제정치에서 어려움에 맞닥뜨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중국과 힘을 합치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이 오는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항해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어 역시 우파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도 만날 예정입니다. 상하이협력기구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과거 소비에트 연방에 참여했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란은 이 기구의 참관국 지위를 갖고 있으며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중국 증시가 8일 또다시 폭락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이날 거의 6% 하락한 상태에서 장을 마감했으며 선전 종합주가지수 역시 2.5%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이로써 지난달 중반 이후 3주 만에 3조 2천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주식 투머가 계속되면서 수많은 중국 기업들이 8일 추가로 거래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가 중단된 중국 기업은 전체 주식 시장의 40%가 넘는 1,300여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구름 많겠으나 북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이현철입니다. 지금부터 7월 9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억류 중인 국민들의 송환을 위해 북한에 공관을 둔 나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 사망 20일 주기를 맞아 3대 세습 체제를 고수하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국군 당국이 적국이나 주변국의 위성 통과 현황이나 우주 기상 정보 등을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 위성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 전략사에서 우주 파편 정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오늘 북한 날씨 구름 많겠지만 북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억류 중인 국민들의 송환을 위해 북한에 공관을 둔 나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억류 한국인 문제를 논의하자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공관을 둔 나라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한국 국민을 억류하고 변호인과 가족들의 접견은 물론 건강점검 등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억류된 한국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고 조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이들 국가들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국가들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북한에 공관을 둔 나라는 스웨덴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독일, 영국 등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통지문 접수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외교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한국 정부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를 통한 우회적인 채널 외에 억류 문제를 풀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주재 공관 보유국 외에도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 북측 적십자사 측에 연락을 취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국민들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으로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송환 문제를 의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노력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억류된 네 분에 대해서도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석방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그 노력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의 반응은 아직까지는 변화된 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10월 김정옥 선교사를 억류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한국 간첩을 체포했다며 김국기 씨와 최충길 씨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공개했습니다. 이어 5월에는 한국 국적의 미국 대학생 주원문 씨를 억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김정옥 선교사와 김국기 최충길 씨에 대해서는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의 전례를 볼 때 억류 국민 송환 문제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풀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은 8일 김일성 주석 사망 20일 주기를 맞아 3대 세습 체제를 고수하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특히 북한 간부사회가 일부 동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당 간부들의 충성심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일성 주석 사망 21주기인 8일 추모사설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당의 결정을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특히 간부들이 김 제1위원장의 사상과 영도를 앞장서 받들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모든 간부들이 당의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치열한 격전장에 나선 육탄 용사와 같은 각오로 김제1위원장의 참된 동지, 진정한 전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신문의 이런 주장은 최근 북한의 간부 사회가 일부 동요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특히 일부 외화벌이 일꾼들은 김제1위원장의 공포정치와 실적 달성에 대한 과도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탈북까지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김정은 정권은 체제 유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화벌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공포정치와 부분적 개방이라는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다며 김일성 사망 21주기를 맞아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일탈 현상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그 변화와 관련해서 당이 중심을 잡아야 되고 또 특히 이제 당일꾼들이 어떤 그런 변화에 충성심을 가지고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이 변화 와중에서 일정한 또 일타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다 사회 기강을 다잡기 위한 그런 또 충성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간부들은 이날 조선중앙방송 등 관영 매체 출연해 김일성 민족의 후손답게 김제1위원장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김제1위원장은 8일 0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박영식 대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김원웅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군 고위 간부들만을 대동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은 군 고위 간부들만 대동한 데 대해 김정은 체제 들어 군 수뇌부에 대한 숙청이 잇따른 데 따른 군심 다잡기 행보로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에 이용호를 포함해서 현영철 등등 군 간부들에 대한 숙청을 계속했고 그래서 군에 대한 숙청 작업으로 인해서 땅에 떨어진 군심을 달래고 자기의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행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선군 정치로 3대 세습 체제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이후 김제1위원장이 또다시 군 지도부를 재정비한 단서도 포착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소식을 전하면서 노광철 상장을 김원웅 국가안전보위부장 바로 다음으로 호명해 총참모부 부참모장에서 총참모부 제1부참모장 겸 작전국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이었던 김춘삼은 이번 참배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김춘삼 작전국장은 지난 4월 15일 김주석의 103회 생일 때 김제1위원장을 수행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한 것을 끝으로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현영철과 함께 숙청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은 8일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과 관련한 한국 내 일부 언론들의 보도를 문제 삼으며 비난했습니다. 특히 이 여사의 방북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며 방북 초청을 철회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8일 오후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보수 언론을 비롯한 불순 세력이 북한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고 훼손하는 망동에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아태위원회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이 여사 측에 항로 방북을 제안한 사실에 대한 보도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아태위원회는 한국의 일부 언론에서 항로 방북을 제안한 것을 놓고 새로 지은 평양국제공항을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으나 이는 악담을 하는 수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아태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현재 평양개성고속도로가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 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비행기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향을 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태위원회는 또 방북 시기가 광복 70주년인 8.15와 근접한 것에 대해 북측이 이 여사의 방북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도 악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부가 이 여사의 방북 승인 여부에 대해 원칙에 맞게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삐뚤어진 소리라며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달가워하지 않고 끝까지 대결을 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태위원회는 이처럼 한국의 보수 언론이 북한의 최고 존엄까지 걸고 드는 것은 이 여사의 평양 방문을 가로막아 보려는 고의적인 방해책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도발을 계속한다면 모처럼 마련된 기회가 완전히 허사가 될 수도 있다며 이 여사의 방북 초청을 철회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아태위원회는 특히 이 여사의 방북 문제가 김대중 평화센터와 잠정 합의됐을 뿐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못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평화센터 관계자는 이 같은 북한 아태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실무 접촉이 모두 마무리되고 북측의 초청장을 받아야 이 여사의 방북이 완전 합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와 언론이 이 여사의 방북이 성사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통일과 나눔 재단은 지난 7일 서울에서 민간단체 통일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일 나눔 펀드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재단의 상임이사인 윤석홍 단국대학교 명예교수와 함께 통일 나눔 펀드 출범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담의 노시창 기자입니다. 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펀드를 출범시킨 통일과 나눔 재단은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가 광복 70주년이면서 동시에 분단 70년이 아니니까.
네.
따라서 이 100년이 지나면 이제 남북이 다른 나라가 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 장벽을 허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아시겠습니다만 19세기에 갈라진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이미 남이 나라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우리가 이 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또 주민에서 통일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그 뜻에서 출범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통일과 나눔 재단은 앞으로 민족끼리 서로 돕기를 할지요. 남북교류 확대를 할지요. 또 남북 동질성 회복, 특히 700만 해외 동포와 세계 각국의 통일 공감대 확산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네.
따라서 이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고요. 따라서 말하자면은 이 단체들을 아우르는 민간 통일운동이 허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 펀드라고 하면 이제 기금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이 통일 나눔 펀드를 출범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통일운동과 통일준비라는 각종 단체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다 이 단체들을 아우러서 이 단체들을 지원함으로 해서 효과적인 통일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단체로서 말하자면 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 통일운동의 허브가 되겠다. 이런 뜻에서 이제 그 설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민간 통일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금을 조성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금을 마련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 우리가 통일하는 펀드는 일단은 광범위한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걸음이 월 1만원 통일 기부 약정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말하자면 한 달에 만 원이면 사람에 따라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그 많은 분들이 참여에 약정을 하게 되면 1만 원 정도의 약정을 하게 되면 통일이 자신과는 무관한 남의 일이 아니다. 라는 인식을 이제 확산시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네. 이것이 이제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통일 펀드 조성이 지들의 그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그 목표치 같은 것도 설정이 돼 있습니까?
사실 이 우리가 북한에 지원해야 될 분야가 다양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컨대 뭐 남북 동질성 회복이라든지 통일 준비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라든지 또 북한 어린이 돕기, 북한의 보건 향상, 뭐 이산가족 상봉 지원 등 헐 분야가 한두 개가 아닌데 따라서 이런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자금이 필요해서요.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하기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다익선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구체적인 뭐 어느 액수 설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네. 네. 자, 그 액수를 참 말하기는 참 어려운데 북한에 네. 이제 그 우선적으로 그 지원해야 될 네. 부분 어떤 방식으로 네. 어떤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것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들이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됨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지원이 아주 지금 미묘하게 됐습니다. 물론 민간 단체들이지만 이게 끈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북한의 영유아들이 보건 상태, 영양 상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특히 그 임산부들의 보건 상태도 열악하고 그래서 우선은 그게 제일 1차적인 목표죠. 우선 급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네.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동질성 회복 문제랄지 교육 확대 문제랄지 그것이 또 하나는 남북 간 지역의 결연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한의 어느 시 어느 군과 북한의 어느 시 어느 군과의 그 맞춤형 결연사업 같은 것도 지원을 개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첫째 지금 아주 영양 상태가 열악하고 한 그 북한 어린이들 또 그 임산부들 그 지원이 참 시급한 얘기죠.
네. 안병훈 재단 이사장님이 어제 출범식 연설에서 정부의 네. 통일 노력에 성과가 없다. 그래서 이 통일 나눔 펀드의 출범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이런 건 아니고요. 문제는 통일운동과 준비는 이제는 정부 차원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다.
네.
지금까지 정부가 통일 준비를 해왔고 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통일 준비를 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간도 나서야 된다. 그래야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말하자면 정부라는 한쪽 수레바퀴만으로는 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민간이라는 수레바퀴를 달아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바퀴가 있어야 잘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민간 부분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네.
조금은 그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은.
네. 네. 그런데 이 민간 부분의 지원 활동하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어떤 그 입장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네. 어떤 차이점 같은 것이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조율을 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주로 저기는 저 정부에서는 대북 정책 및 거기에 따른 관과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민에서 할 일은 또 민간 부분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말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영유아들, 어려운 영유아들의 임산부랄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효과적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민간단체를 통한 그 지원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북한 시민들한테 정부 차원이 아니라 아, 이 남쪽의 이 동포들이 우리를 이렇게 잊지 않고 있구나,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말하자면 그런 비밀 언덕이 있다는 것을 그해 주는 것은 민간 차원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들이 민간 차원의 운동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이 민간들 그 민간 단체 안에서도 이 대북 네. 그 입장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그 네. 이런 입장 차이는 또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가실지요?
예. 네. 저 퍼주기가 아니냐는 그런 그 염려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퍼주기가 아니라 올바른 지원을 바른 지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포 북한 주민들한테 직접 말하자면 그 지원이 효과적인 지도록 하라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예, 무슨 이념의 문제랄지 등등이 뭐 장애가 아니냐는 그 문제가 제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천명한 것은 좌우 진보 보수를 초월해 가지고 인간 통일 운동이 허브가 될 것을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어저께 우리 통일과라는 후원들이 출범식을 가졌습니다만은 어제 그 이 출범식에 여야 좌우 기업 시민 단체들이 좀 참여를 해서요 1만 원 통일 기부에 약정을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것은 좌우 문제랄지 진보 보수 문제를 초월한 그런 운동의 하나가 되겠죠.
네.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닥칠 어려우면 이 일반한 통일 기부 운동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확대시켜야 하는 것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네. 앞으로 많은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죠.
네. 자, 이제 네. 큰 사업을 이제 출범을 시켰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태까지 통일 문제에 대해서 되게 냉소적이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그러니까 자녀들의 미래 문제에 달려있다. 이런 것을 이제 인식홈으로 해서 저희는 이 통일 운동이, 이 운동이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래서 이제 효과적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통일나눔재단의 상임이사인 윤석홍 단국대 명예교수와 함께 통일나눔펀드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우주작전 수행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8일 공군 우주정보상황실이 문을 열었는데요. 적국이나 주변국의 위성 통과 현황이나 우주기상정보 등을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공군이 8일 충남 계룡대 공군연구단에 개관한 우주정보상황실. 미국으로부터 인공위성 움직임과 같은 우주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한국 내 관련 기관들과 공유하는 이곳은 우주정보를 분석하고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수행하는 국가 차원의 첫 상황실입니다. 지난해 9월 미한 군당국의 우주정보 공유 체결에 따라 미군 전략사령부로부터 우주감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우주정보 상황실은 우주 공통작전 상황도 COP가 설치돼 위성에 대한 분석은 물론 인공위성 항법 장치인 GPS 정밀도와 전파 방지 상황, 위성 충돌 분석, 한반도 통과 위성 식별, 우주 기상 정보 등에 대한 분석도 가능합니다. 한국 공군 우주전략 발전 과장인 전현석 중령입니다.
국가 위성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 전략사에서 우주 파편 정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저희 나라 위성에 접근하는 파편, 타국 위성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최근 발생한 한국과학기술위성 3호와 우주 파편 간의 근접 조우, 러시아 우주화물선 추락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군 차원에선 주변국 위성의 통과 현황과 우주 기상 정보 등을 예측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한 육해공군 군사작전 수행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현석 중령입니다.
GPS 재밍 위치라든가 영향 범위를 알게 되면 저희가 작전을 할 때 아 저쪽에서는 GPS 재머가 있어서 저희가 아 이쪽에 직접적으로 인근에서 작전을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회피해서 딴 지역에서 작전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군 작전에 굉장히 효율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한국공군 관계자도 지난해 말 완공된 우주 공통 작전 상황도 등을 이용하면 북한 GPS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우주정보상황실 개관은 3단계로 나눠 추진되는 우주전력 단계별 구축 계획 중 첫 단계로 한국 군당국은 오는 2040년까지 우주전력을 단계별로 구축해 우주작전 수행 능력과 우주전력 투사 능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되면서 남북한의 언어 이질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언어 장벽은 한국에 정착하는 탈북민들이 극복해야 할 어려움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서울의 한 민간단체가 탈북민들에게 남한 주민들의 언어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통일운동 시민단체 강의실. 탈북민들의 언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분단된 지 70년째 남북의 언어는 소통과 불통 사이에 놓여 있다는 말들을 하는데요. 한국 정착 과정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거나 한국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하소연을 하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언어 차이를 극복하고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고자 언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하나 된 조국을 위한 모임 일명 세조위의 류민우 간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북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은 북한 이탈 주민이 우선은 언어적인 그런 어떤 장벽 때문에 정착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조위가 그런 어려움을 조금 더 이렇게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기획한 프로그램이고요. 실제로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가 겉보기에는 언어가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언어적인 그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부인 남편 뭐 이렇게 하는데 북한 이탈 주민은 세대주 세대 세대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랑 굉장히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런 차이를 우리가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알아가면서 정착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8번으로 예정된 교육의 두 번째 날인데요. 방송국의 성우가 강사로 나와 한국의 표준어 발음과 억양, 그리고 자주 쓰이는 단어나 문장에 대해 교육합니다. 특히 우체국이나 은행, 자녀의 학교 선생님과의 면담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말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한국의 표준어를 익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요.
깜빡하고 신분증은 안 가져왔는데요.
아, 죄송합니다만 신분증이 없으면 발급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본인인데도 안 되나요?
아, 예, 죄송합니다. 신분증이 꼭 있어야 돼요.
등본 한 통하고 인감 한 통 떼주세요. 여기 신분증이요.
예, 단말기에 서명 좀 해주세요. 자, 여기 있어요. 1,000원 주시면 돼요.
아, 죄송한데 인감 한 통 더 발급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 있어요. 모두 다 해서 1,600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직은 북한의 억양이 많이 남아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말들을 중심으로 익히면서 조금씩 발음과 억양이 바뀌는 것이 스스로도 신기한 탈북민들입니다. 이렇게 실제 상황별 대화뿐 아니라 발성훈련, 표준어법 구사훈련, 그리고 동영상을 활용해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교정하는 것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강의를 맡은 KBS 성우 이규석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일단은 그 기본 가나다라 마바사처럼 기본 표준 발음법을 일단 우선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테마는 우리가 일상생활 공공기관이나 어디 병원이나 어디 이제 일상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대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대화 기술들을 좀 가르쳐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낭독을 하면서 그동안 억양에 배어있던 그런 것들을 조금 좀 바로잡아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내용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본인이 얘기하면 본인의 습관의 말의 습관들을 잘 모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께 직접 들어보시라고 요즘은 또 스마트폰이 워낙에 녹음 기능이 잘 되어 있어서 좀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죠.
억양과 발음 등 조금은 다른 언어 때문에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말을 잘 하지 않게 된다는 탈북민들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언어 차이는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라 사회생활과 한국 정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에 참가한 탈북민들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단어들도 한국에서 쓰는 단어하고 북한에서 쓰는 단어가 뭐 실례로 들어서 우리는 뭐 간다 기분 여기는 아 가고 있어요 뭐 이렇게 틀리듯이 그러니까 우리 많이 그 단어가 지금 배웠기 때문에 그걸로 쓰면 우리끼리는 통하지만 한국 사람하고는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한국의 문화를 우리가 접하려면 우선 한국에서 기본 쓰고 있는 그 문화어들 단어들 그런 거를 많이 습득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종사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저희가 발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발음 교정도 좀 된 것 같고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앞으로의 교육을 통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왜 이런 교육은 없나고 항상 좀 앤 절실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왜 아무거나 언어를 소통해야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도 아 이거 북한 사람이네 중국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모르고 이 교육을 할 수 했지만 해도 저희는 제일 필요한 거예요. 고로 가도 한족이에요? 조선족이에요? 이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막 안 좋아서. 근데 그것 때문에 평생 북한 사람끼리 몰려다니니까 배우지는 못하고.
국어랑 영어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럼 어떡하죠? 학원에 보내야 될까요?
방과후 학교에 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를 재미있게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 안내문서에 본 것 같아요. 제가 일을 다니다 보니 학교에서 온 안내문을 자세히 못 봤네요. 친구들하고 잘 지내나요?
민혁이가 수업 시간에 발표도 제법 잘하고요. 또 운동을 잘하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요.
아, 다행이네요.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선생님 항상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집에서도 열심히 지도할게요.
미리 좀 찾아내 읽어보셨나요? 아, 오늘 처음 읽으신 거예요?
전문가들은 남북한 언어 차이가 생활 언어는 30에서 40%, 전문 용어는 60% 이상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언어 교육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언어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탈북민들의 한국 정착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만났습니다. 중국 증시가 한 달 새 30%나 폭락하면서 중국 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얀마 총선 일정이 11월로 확정된 가운데 야당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미국 방문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7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응엔 푸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만났습니다. 종 서기장은 현재 베트남 정부에서 공식 직책은 없지만 공산당 일당 체제인 베트남에서 당을 이끄는 최대 실력자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공산당 서기장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고 이번에 이례적으로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한 것은 그만큼 미국과 베트남 모두 두 나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베트남은 40여 년 전만 해도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총구를 겨눈 적대적인 관계였는데요. 참 많은 변화가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베트남전이 끝난 후 20년 만인 지난 1995년 두 나라가 국교를 맺었고요.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했고 오바마 정부 들어 지난 2012년에는 두 나라 관계가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한층 발전했습니다.
네, 두 지도자는 어제 양국 관계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두 나라 사이에 힘든 역사가 있었고 정치 체제도 다르지만 두 나라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설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이는 두 나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석 의장도 20년 전 두 나라가 처음 수교할 때만 해도 미국 대통령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이런 실질적인 만남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며 두 나라 관계 발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두 지도자는 이번 회동에서 주로 어떤 현안들을 논의했습니까?
경제와 안보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껄끄러운 문제이긴 하지만 베트남 인권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 가지 현안이 남중국해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논의했겠죠?
네, 두 지도자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중국이 베트남의 영해임을 주장하는 해역에서 석유 시추 작업을 강행했고 영유권 분쟁 도서에 인공섬과 군사시설을 건설하면서 갈등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베트남에서 대규모 반중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었고요. 미국도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고조시키는 중국의 활동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두 사람은 이날 취재진 앞에서 발언을 하면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회담에서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베트남이 안보 협력을 강화할 거란 관측이 있군요.
네, 이미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가시적인 조치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과 합동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했고요. 앞서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지 조치를 완화하고 베트남이 미국산 해안 경비선을 구매할 수 있도록 2천만 달러 가까운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쫑 서기장과 남중국해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유권 분쟁에 관해 논의했다며 국제법에 따른 해양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은 그동안 이뤄온 엄청난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종석 기장은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런 계산이겠죠.
그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을 놓고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입장인데요. 혼자만으로는 힘이 부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멀리 떨어져 있는 초강대국, 즉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인데요. 이 같은 움직임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중국 주변의 필리핀, 일본, 몽골, 인도네시아 등도 비슷한 전략적 포석을 두고 있습니다.
네, 적을 활용해서 또 다른 적을 견제하는 일종의 이의제의 전략으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또 두 지도자는 경제협력 문제도 논의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베트남 지도자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관해 논의했는데요. 영문 약자로 줄여서 TPP라고 부르는 겁니다. TPP는 현재 추진 중인 다자간 무역협정인데요. 미국과 베트남은 참여하고 있지만 중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TPP를 통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네, 베트남에서는 쫑 서기장의 이번 미국 방문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백악관 주변에서는 미국에 사는 베트남인들의 반대 시위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베트남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전에 베트남의 인권 개선과 민주주의 개혁을 더욱 압박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경제협력을 통한 혜택이 베트남 국민이 아닌 공산당 지도부에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백악관은 베트남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베트남과의 협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이와 관련해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베트남 인권 상황이 더욱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베트남이 TPP에 가입함으로써 노동자 권리가 더욱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한 나라에 대해 고립하는 것보다 관여가 더욱 효과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쫑서 기장은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도 만났다고요?
네, 쫑서 기장은 바이든 부통령과 국무부에서 오찬을 함께했고요. 또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만찬에도 참석하는 등 미국에서 상당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인데요. 한 달 사이에 30% 이상 폭락했다고요.
네, 중국 경제에 대한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증시는 주식회사의 지분인 주식을 거래하는 것인데요. 주가가 오르면 주식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니까요. 그만큼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이고 주가가 내려가면 그 반대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대표적인 상하이 증시가 한 달 사이에 31% 이상 급락했는데요. 주가는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변하지만 이렇게 급격히 빠진 것은 이례적입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내놓은 여러 대책들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증시가 폭락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문가들은 최근 기업 공개를 하고 새로 상장한 회사들이 쏟아지면서 증시 물량이 갑자기 늘어난 점을 이유 중 한 가지로 꼽고 있는데요. 회사가 기업 공개를 하면 회사 지분을 주식 형태로 팔고 투자금을 모을 수 있는데요. 최근 이렇게 새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회사가 쏟아졌었습니다. 증시가 폭락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점도 꼽히고 있는데요. 또 지난 몇 년간 중국 증시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실제 가치 이상의 거품이 있었는데 거품이 붕괴되는 조정기를 거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기업 공개 속도를 조절하고 증시 부양기금을 투입하고 신용규제도 완화하는 등의 활성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모두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7일의 경우에도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5.9%나 떨어졌는데요. 이는 2007년 이후 하루 만에 떨어진 폭으로는 가장 컸었습니다. 중국의 또 다른 주가 지수인 선전 성분지수도 2.9%나 떨어졌고요. 한편 주가가 급락하면서 중국 증시에 상장된 전체 종목 2,800개 중에 그 절반인 1,400개의 거래가 중지됐는데요. 이는 14조 달러치의 엄청난 양의 주식 거래가 중단됐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증시에 거품이 빠지는 본격적인 조정기에 돌입한 거라면 이런 주가 하락은 당분간 더 계속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위기가 중국 경제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그리스 금융위기에 이어 중국 증시 폭락은 미국 등 전 세계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8일 각국 증시는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엔 동남아시아 미얀마 소식입니다. 총선 일정이 확정됐다고요?
네,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일정을 확정 발표했는데요. 11월 8일로 정해졌습니다. 미얀마에서는 1988년 군사정부가 들어섰는데요. 1990년 총선이 치러지긴 했지만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이 압승을 거두자 군부가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수치 여사를 무기한 가택연금했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25년 만에 치러지는 총선건데요. 물론 지난 2010년 군부가 민간으로 정권 이양을 선언한 후 총선을 치르긴 했지만 군부의 지원을 받는 당이 압승을 했고요. 사실상 관제 야당이 들러리로 내세운 관제 선거였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의 그 역사적인 의미가 훨씬 큽니다.
네, 이번에도 야당의 승리가 예상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수처사가 이끄는 민족 민주동맹이 군부의 지원을 받는 통합단결 발전당의 승리를 거둘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얀마는 올 11월 총선에 이어 내년 초 대선을 치를 전망인데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수치여사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합니다.
네, 이유가 뭔가요?
군부 주도로 제정된 헌법에 외국 국적 배우자나 자녀를 둔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치여사는 사별한 남편과의 사이에 둔 영국 국적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당시 헌법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서 수치여사를 겨냥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야당은 지난달 의회에서 관련 조항의 개정을 추진했지만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네, 미얀마에서는 야당과 수치여사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데요. 법률 개정에 실패한 이유는 뭔가요?
미얀마에서는 군부 주도로 제정된 헌법에 따라 의회 의석의 25%는 선출 과정 없이 군부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의원 75%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군부가 의석 중 25%를 자동으로 가지니까 군부가 반대하면 개정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의회에서는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원의 찬성 비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됐지만 이 역시 무산됐습니다. 수치여사는 당시 의회 결정에 대해 전혀 놀라지 않았다며 군인사들이 반대하는 한 헌법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프가니스탄 소식 살펴보죠. 아프간 정부와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회담을 가졌다고요?
네,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이슬람 무장 조직인 탈레반이 7일 내전 14년 만에 공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회담은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북쪽에 있는 휴양지 무리에서 열렸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양측 대표단은 아프간의 재건과 평화를 위한 견해를 교환했고요. 앞으로 회담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파키스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또 회담이 열리게 되는 건가요?
네, 발표에 따르면 다음 회담은 이슬람 단식 성월인 라마단이 끝난 이후 열릴 예정인데요. 관측통들은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의 이번 회동이 본격적인 평화 협상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회담 장소가 파키스탄인 것도 눈에 띄네요.
네, 그동안 아프간과 탈레반의 전현직 관리들이 카타르, 노르웨이, 그리고 중국 등지에서 만났다는 보도는 있었지만 인접국인 파키스탄에서 공식 회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이번 회담은 파키스탄이 중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번 회담에는 파키스탄 관리는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 관리도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구름 많겠지만 북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32도. 강계도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33도. 해주는 흐리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30도. 개성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30도. 함흥은 많은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26도입니다. 장전 흐리고 오후에 많은 구름 있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23도입니다. 원산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줄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22도입니다. 청진 오전에 구름 조금 길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4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안 앞바다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앞바다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7월 8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현철이었습니다. 곧이어서 BOA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기술적 문제로 8일 오전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했던 뉴욕 증권 거래소가 3시간 40분 만에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날 오후 3시 10분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킹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당국자는 뉴욕 증시 거래 중단이 이날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의 컴퓨터 시스템이 이상해 생겼던 것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뉴욕 증시 문제에 대해 보고받았고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미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이날 성명을 통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시스템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킹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의 컴퓨터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 모든 여객기 운항이 한때 일시 중단됐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8일 오전 9시경 유나이티드 항공 컴퓨터의 자동화 시스템에 이상이 발견돼 곧바로 미국 내 모든 여객기의 이륙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항공사가 시스템 오류를 해결하자 연방항공청은 다시 항공기 운항을 허용했습니다. 이로써 여객기 운항이 중단됐던 시간은 1시간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측은 컴퓨터 이상과 관련해 네트워크 연결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대표들이 8일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란에서는 아바스 아락치 외무부 차관이 서로 만났지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협상 당사국들은 여전히 서방의 제재 해제 시점과 이란 핵시설의 사찰 허용 범위 등을 놓고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AP통신에 양측이 거의 10개 현안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감시한 재연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서방의 일부 당국자들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반면 아락치 차관은 이란 정부는 필요하다면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며 마감 시한을 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러시아 중부 도시 우파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앞서 별도로 만났습니다. 브릭스는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문 머리 글자를 모아 만든 말로 5개 신흥 경제 국가들의 모임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과 회담을 시작하면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경제와 국제 정치에서 어려움에 맞닥뜨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중국과 힘을 합치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이 오는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증시가 8일 또다시 폭락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이날 거의 6% 하락한 상태에서 장을 마감했으며 선전 종합주가지수 역시 2.5%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이로써 지난달 중반 이후 3주 만에 3조 2천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주식 투매가 계속되면서 수많은 중국 기업들이 8일 추가로 거래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구름 많겠으나 북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